두 개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12장 누가복음 전체를 좀 펴시고요.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여기 인용을 못해요.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두 개의 종말로 이렇게 떨어져서 각기 보면 뭐 각자 다 중요한 일인데 사실 전체 흐름을 보면요. 한 가지에 쏘여 있어요.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모아지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있지만 동시에 주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자신이 원하셨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건 바로 이 인자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선교 주일을 시작하시면서 선교의 날 저를 처음으로 초대해서 참 감사하고 저는 좀 부담이 많이 돼서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 저 말씀 생각하다가 제가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빌리 그레한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좀 그리웠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렇게 쫓아가는데요. 아, 여는 것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덴버에서 하시는 말씀, 뭐 뉴욕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다시 오신다는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아, 이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끝이 온다. 우리 개인도 그렇고 세상의 마지막도 그렇고 이렇게 다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제가 두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 이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다시 고쳤어요. 두 종말을 사는 성도, 지금 종말 가운데에서 있어요 라고 하는 그 긴장감이 없으면 제대로 준비가 안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언제 멀리 언젠가 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의 종말도 그렇고 이 세상에 대한 종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긴장감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거기에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는 걱정, 오늘 말씀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워하지 마라고 분명히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는데라고 오늘 12장에서 계속 이 연결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느 동해에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첫 출근한 동해 직원이요. 한국의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잘해야지. 그래서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처음 온 사람이니까 점심 먹으러 갈게. 점심시간 잠깐 지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 지키겠습니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어느 분이, 여성분이 문을 쭉 열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분은 잔뜩 긴장을 했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쭈뼛쭈뼛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망신고하러 왔어요. 그래요. 아, 가정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잔뜩 긴장을 해서요. 본인이세요? 물어봤어요. 이건 무슨 신고만 드린 것 같아요. 처음이고 막 긴장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가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사망, 우리의 마지막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 내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을 놓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뒤에 결론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각을 오늘 우리에게 갖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먼저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부자가 나와요. 어리석은 부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부자를 향하신 어떤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깨어있는 종, 그리고 그 깨어있는 종을 수종드는 주인. 참 흥미로워요. 깨어있는 종, 그것을 수종두는 주인이 나와요. 이 관계가 뭘까라는 거예요. 멀리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과 이 주인의 관계는 뭘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지혜롭고 충성된 그레이스 밸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다급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hurry up 하고 계시는지. 지금 말씀드렸지만 5년, 6년 동안 제가 이곳에서 베이징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담당한 게 다섯 도시였어요. 저는 제 생각에 1년에 한 도시씩 어답을 해서 그곳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곳에서 미전도 민족 아이들 만나는 것이 제 속도였어요. 2년 동안에, 그런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7개 나라가 됐어요. 저는 지금 이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지? 5년 동안에 다섯 도시 베이징, 2년 동안에 7개의 나라, 이 범위와 이 속도는 뭔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저는 분명히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 왜 그렇게 늦었니? 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느렸어? 라는 거예요. 6년 동안 내가 줌을 춘 게 언젠데, 줌 그 모든 기술이 언제 나왔는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도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1년에 한 도시씩 하는 그 속도 가지고 되겠냐라는 거예요. 너무 느렸어요.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급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느렸네요 라는 것을 그 한 가지는 너무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느린가 봐요. 선교하는데 많이 slow. 진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속도에 너무 못 미치나 봐요. 그래서 팬데믹을 통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뻥 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전에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형제 간의 유산 싸움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첫 그 개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요, 12장 13절 이해해 보면 두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온 이유는 아버님 유산 때문에, 아버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에 대한 뭐 아픈 마음, 뭐 위로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 이 사람이 더 갖겠다고 그래요, 내 형이 더 갖겠다고 그래요, 좀 중재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돈이 문제였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작된 것이 개인의 종말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주님이 준비하고 의도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어느 그 탐심을 가진 두 형제들 때문에 시작된 바로 이 이야기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부자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도로라고 합니다.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런 말은 뭐예요?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생명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소유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2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되 이제 소출이 많아졌어요.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내 것을 쌓으리라. 내가 내 것, me, myself.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내 거예요. 사실 엄격히 말하면 자기는 한 일이 없어요. 다 하인들이 시켜서 하인들이 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뭐 다 농장하고 그 사람은 땅을 가졌기 때문에 있었지 자기가 나가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다 자기 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늦은비, 이른비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어주시지 않으면 그 땅이 소출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어리석음의 첫 번째 이유예요. 주님이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오늘 본문입니다. 20절, 오늘 밤 그 영혼은 너의 영혼을 내가 찾는다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소유의 주인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오늘 더 나아가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19절에 보시면요, 이 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즐기자,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자기 영혼의 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령해요. 야 너 이제부터 즐겨. 여러 해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보장하고 있어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지 누가 보장하세요? 너. 그런데 이 사람은요, 소유의, 자기가 가진 소유의 주인이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삶의 생명의 주인도 자기라고 여기는 것을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여러 해 얘기를 하니 나는 오늘이라고 얘기한다면, 오늘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에게 어느 분이 참 어려운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저랑 절친한 분이었어요. 묘비명을 써주세요. 저에게 묘비명, 그분의 묘비명을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분의 전 인생을 요약해서, 그것도 돌에 새기는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돌에 새겨서 이렇게 기념해야 되는데,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절친했다고 해서 저에게 그걸 의뢰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해서 만들어드렸는데 좋아는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 묘비명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묘비명은 어떻게 될까? 또 물어봤을 때 그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며 써줄까? 굉장히 캐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자녀들은 나를 어떻게 여길까? 죄송한 말씀입니다. 제 딸은, 제가 아빠는 5분만 재미있대요. 어릴 때 들은 이야기예요. 5분만 재미있다. 그리고 5분 후에는 다른 데 가 있다. 생각이 들어가요.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어떤 말이 될까 참 의문스럽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에 네바다주의 어느 공동묘에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요. 골드러시 때 와서 그곳에서 죽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이 있어요. I came for the love of gold. 우리 금을 사랑해서 내가 여기 왔어요. 그런데 found that I had left it. 금을 뒤에 뒀네요. Behind in Ireland. 아일랜드에서 오셨나 봐요. 아일랜드에서 이 네바다 미국에 금 찾으러 왔는데요. 결국 금은 아일랜드 거기에 두고 왔네요. 내 가족이었고요. 내 자녀들이었고요. 근데 그게 지금 묘비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스럽게 생각하면 죽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묘지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공동묘지 덩그랗게 있는 묘비명이, 쓸쓸한 묘비명의 내용을 보면서 프라이오리티, 나에게 있어서 우선 되는 건 뭔가라는 거예요. 금 좋지요. 근데 그 금을 쫓아왔는데 진짜 금이 아니었었어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묘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오늘 밤 자, 지금 내가 너의 생명을 도로 찾는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나는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의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12장 29절 이하에도 보시면, 근심하지 마. 너희 아버지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다 아셔. 그런데 3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만 그 나라를 구해라. 부자의 잘못은 나의 나라를 구했어요. 나의 나라, 나의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다른 것, 네가 생각한 너의 나라의 것들은 더하여지는 거야. 더하여지는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죽어가는 생명,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요. 그 생명에 대한 부분, 오늘 선교의 달이라고 해서 한번 다시금 그 프라이어리티, 우리 모든 사역의 프라이어리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장 21절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않았다. 자, 21절과 31절에 보면요, 31절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 부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부여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근본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가진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을 채우는 일, 그 구원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맡겨서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에 대한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라 하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그게 전도예요. 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전도해요? 천국에 가기 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 정말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되는 일은 바로 전도요. 그리고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 내 종말, 내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초점을 두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에게 개인의 종말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 형제들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요, 그래 잘됐다, 사실은 내가 그걸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오늘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앞에 이야기를 예화로 사용하셔서 지금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도전은 뭐냐면요, 왜 세상에 대한 종말이 왜 중요하지? 왜 중요하지? 내 개인의 종말보다도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막연히 세상의 종말은 먼 언젠가라고만 여기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거를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대한 종말의 기다림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이 중요하지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도적처럼 이 말이라 하는 바로 그 인자의 다시 오심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종말보다도 먼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35절에 보면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구에게요? 지금 내가 웨딩에 갔다 올게 하고 떠난 주인을 기다리는 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식은요, 한 뭐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며칠 한대요. 한 일주일 정도 하나 봐요. 그러면 이 주인에게는요, 이 하인에게는요, 이 주인이 갔다가 오는 시간이 최대한 일주일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빨리 끝나면 2, 3일 만에도 올 수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주인이 떠나서 오는 결혼이라고 하는, 결혼식에 갔다 온다고 하는 어떠한 셋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으로 등불을 켜고 그랬어요.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2일째도 3일째도 계속 등불을 켜고 깨어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사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곧 열어주려고 하는 그 사람, 곧 그래요. 땅땅땅 두드렸는데요, 옷을 입고 세수하고 나와서 누구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문고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안 그러겠어요? 등불은 켜놨죠. 문고리는 잡고 있어요. 주님이 확 여는 이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인자의 다시 오심의 그 순간에 이런 사람인 것을 기대하신다. 종의 기다림은 이미 떠나실 때 준비되었고 시작된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주인이 지금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살고 있는 종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미 시작된 기다림, 이미 오늘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기다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멀리 언젠가, 내 죽어서 언젠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고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장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세요. 40일 동안 계시는 것도 너무 놀라웠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육체로 보이시고 같이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40일째 이제 다 끝나셔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본 그대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땠을까? 아마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는데요, 2021년이 되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안 오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곳에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 다시 안 오셔. 하하하.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생생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는데 거기서 너희가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애 가운데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니까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야라고 하는 그 긴장과 긴박감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얼마나 긴박한데, 내가 생애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내 가족에도 그렇고 내 민족에게도 그렇고 내 이웃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무리에게 비로소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무리에 이미 준비된 마음이 있었어요. 합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내 생애 가운데 오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긴박감, 그 긴장감, 바로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막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급해. 그들의 마음속 초대교회의 DNA는요 사실은 바로 이거였어요. 다시 오실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자신의 주 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급해라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긴박함,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서, 그러면 지금 너무 급하잖아. 내 가족 중에도 그렇고 내 이웃에게도 그렇고 지금 이 미국 이 베이 지역은요, 제가 처음에 쓴 5%라고 그랬어요. 교회 Churched People 숫자가 전 인구의 5%, 지금은 3%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10% 미만은 미전도 민족으로 여기거든요. 이 베이 지역은요 지금 3%이 전 인구의 교회에 가는, 그럼 나머지 97 people은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이 시간은 모르지만 다 다른 데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린아이들 만나면, 해외 어린아이들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정말 너무 많다. 이거 다 어떡하지? 너무 많아요. 예수님 한 번도 못 들어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시리아에서 뭐 이라크에서 난민으로 와갖고요. 레바논의 경찰관이 쿠르드 아이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어본 애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 10명, 20명인데요. 그 나머지 아이들은 다 어떻게 해요? 너무 많아요. 미얀마, 파키스탄은 너무 많아요. 파키스탄의 아이들은요. 그 부모하고 같이 일하러 나갔다가 저녁에 와서 그 야간 수업을 듣는 거예요. 저희 야간 수업 2시간에 들어요. 그냥 배고프니까 밥을 줘야 된다 해서 밥까지 해갖고서 저희가 예산을 주기 하는데요. 어렵게 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무슨 인권에 있으면서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떡하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죽기 전에도 오실 수 있는데 이 일 어떡하지? 이 많은 사람 어떡하지?에 대한 부담감, 긴장감. 오늘 주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느려? 아유, 너 왜 이렇게 5년 동안 무슨 뭐 한 도시 하나씩이야? 지금 2년 만에 7개 나라인데 빨리 해, 빨리!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급하세요. 급하세요. 저희 바로 옆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 계시는데 94세 할아버지신데 이름이 거스 할아버지세요. 어느 날 저와 얘기를 하는데 참 좋으신 분이세요. 아주 굿 크리스천이에요. 너 프리처지? Yes. Yeah. How many times? How often? 얼마나 자주? Jesus coming back에 대해서 설교하니?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하세요. Not often time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 지금 94세예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한 70여 년 전, 20대면 자기는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그랬어요? 그런데 at that time he said 이렇게 얘기하세요. The church was strong. 지금 자신의 교회는 20명, 30명 어른들 건물도 큰 교회인데요. 20명, 30명 그것도 다 나이 드신 분만 오신대요. 젊은이가 없고요. 그때는 교회가 왕성했었어.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필라델피아 있을 때 철치 스트릿이라고 있었어요. 한 어떤 분이 오래전에 얘기하시는데요. 그 철치 스트릿이 그냥 이름이 철치 스트릿이 아니라 교회들이 쫙 있는데요. 주일이 되면 경찰이 와서 거기 교통정리를 해야 된대요. 선데이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대요. 저기서 파킹하고 들어와야 된대요. 그냥 그 길거리가 썬데이면 꽉 메우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 그럼 그 많은 사람 어떡하지? 제가 여러 전에 필라델피아 살 때요. 한 조그만 마을에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가끔 사이렌이 울려요. 하고 울리는데 저는 처음에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해서 그 있는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 이거는요 레스큐 팀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래요? 왜요? 자기네 버짓이 없대요 CD에. 그래서 레스큐 팀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일단 보통 때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고 이 소리가 나면 금방 멈추고 오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이래요. 그런데 소리가 나면 사이렌 소리가 나면 전화 걸고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죽어가고 있고 큰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계약을 맺은 이상 어디 멀리 돈을 많이 준다고 그 자비 있다고 가지 않아요. 못 가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삶을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삶들을 그곳에 맞춰요. 사이렌이 울리면 언제든지 리스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사이렌 소리가 얼마나 자주 울리고 있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많은데. 사실 너무 많다면 하늘 나라에서는 이 사이렌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윙 하고 있는가. 그래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들릴 때만큼은 그렇죠? 오늘 10월에 선교의 날로 정하여 지금 이 사이렌을 불고 있을 때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프라이어리티는 뭔가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들릴 때는 내가 좀 조정하고 줄이고 중단하고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일에 대한 우선순위, 오늘 그것을 함께 놓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세요. 자, 여러분, 결론처럼 말씀드리면요, 이 사람들 이 재림의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 종의 모습, 막 곧 열어줄 것 같은 이 종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럴까?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이 사람, 그리고 나서 이 37절에 보니까 이 주인은 그 사람을 또 수종을 둔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이 수종을 들지 않고 오셨어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종이 발을 닦아드리고 수종을 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자, 종은 밤샘을 설쳐가며 기다립니다. 주인은 그 종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발을 닦아줘요. 여러분, 왜 이런 기다림, 긴장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가능할까? 사랑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발견해요. 사랑이었어요. 이 종과 이 주인은요, 뭐 내가 갔다 오는데 너 깨어있어라, 네 하고는 그러면요, 막 무섭게 하면요, 가는 대로 그냥 자고 그렇게 하겠죠. 요령을 피우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 갔다 올게. 네, 주인님. 사랑하는 주인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랑하면 기다려요. 땡스기빙 다가오는데요, 아이들 사랑하면 기다려요. 아이들이 오기를 원해서 기다리잖아요. 불편한 사람은 안 기다려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다려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이 있다면 어제나 오늘일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이 종과 주인의 우리의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로 마치는데요. 지혜 있고 말씀하세요. 12장에서요. 그래서 충성, 지혜. 이 지혜에 쓰인 단어가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말도 있는데요. 감각 있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12장 전체에서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갑작인데요.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는요, 징조를 감각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1장에 가면요, 좀 뒤에 가서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다시 오시는 징조에 대한 모든 일, 그래서 다시 오시는 일에 대한 부분이 다 이루리라고 21장 32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너무너무 난해한 구절이에요. 신학교에서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논문도 쓰게 하는데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아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답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어느 주석을 봤어요. 이 교수님의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국말로 읽을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말세의 징조를 보는 그 세대가 그게 바로 이 세대라는 거예요. 종말도 볼 것이라는 말씀이다. 징조들이 시작되면 이 징조들은 매우 신속히 진행되며 여러 세대를 거치지 않는다. 저는 이 주석을 보면서요, 이 주석가는 이것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당신이 결정해 보세요 라고 우리에게 바톤을 돌리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지금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징조를 보고 계세요?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예요. 보고 있는 이 세대예요. 그렇다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징조, 이 일이 그 세대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오늘 이 주석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 뭐 말세야.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야기해요. 아, 기후변화가 그렇고 뭐가 이렇고, 아, 이제 끝이야.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있는데 당신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하고 계세요? 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사실은요,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이때, 이 시대는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어요. 뭐라고 정의하셨냐면요,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가 된다고 말하는가? 이미 추수 때라. 넉 달이 지나야 되는데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서 추수 때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삭도 받았고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어. 2000년 전에. 그러면 2000년이 흐른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무르익었어요. 가서 거두기만 해도 되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 느린가 봐요. 바로 이 추수바 속에 있는데 오늘 우리가 행동하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세요. 이미 그 말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 있고 바로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2장 42절에 보면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고 말씀드렸고 감각을 가지고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여기서는 어떤 그런 진리에 가까운 이런 말씀이 아니라 피스토스란 말씀이었는데요, 페이스포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감당해내는 이런 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게 이 말의 뜻이에요. 자, 감각을 가지고 이 땅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구원의 일 얼마나 시급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겠지? 그러면 그것이 한번 하고 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어떤 시즌을 따라서 한번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교회가 그레이스밸리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시한을 정해요. 언제다, 언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한이요? 우리는 시한 없어요. 우리는 시한 없어요. 이미 그 속에 살고 있어요. 무시한이에요. 이미 종말 속에 있고 종말 가운데 있고 종말의 긴장 속에 있어요. 이제 그 the best는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역은요, 이 말씀드리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중요한지 아세요? 샌프란시스코 항구에서요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대륙간 철도가 연결되면서요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서양을 가면 안 되니까 너무 멀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떠났대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조선을 살리기 위해서 이 샌프란시스코 항에 와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떠났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요, 이제 세상 방방곡곡에 수많은 민족들에게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못 갔던 그런 부분들요,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곳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옛날 선교사들이 떠났듯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였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마지막 우리 생명의 마지막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게 인자의 다시 오심이 급하고 도둑처럼 임하고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레이스 밸리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일에, 정말 저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개인의 마지막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 긴장과 긴박감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여 구원하는 일에 저의 프라이어티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